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이적이나 표적, 또 방언이나 입신, 치유 이런 극단적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통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주자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인 교통을 나누시고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 거기에는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이런 체험이나 기사를 통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놀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진정한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식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그가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 우리가 여기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이 성찬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제시되는 가견적 설교가 성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로 이 성찬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의 표시로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독교의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이 성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선조들이 이 성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성찬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이 보여주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찬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성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것을 주일날 한번 하고 지나가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였는지, 그 성찬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 성찬 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왜 이런 형식을 취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의 자리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는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분명히 유월절 전에 이 만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지시한 것처럼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자신이 죽으시기 그 전, 바로 직전 유월절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떡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기 전날 그 유월절에서 떡과 잔을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유월절의 이 떡을 자신의 몸과 동일시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평범한 유월절의 뜻과 잔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이 자신의 살이고 이 잔이 자기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를 간직할 수단으로 이 성찬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결코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이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과 유월절 어린 양은 거의 동일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속죄 제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준비하였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과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상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고 그리고 피를 흘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떡과 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 피는 다 쏟아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속죄의 어린 양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가 다 쏟아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빵을 먹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단지 작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단지 포도주를 마시고 물을 마신다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생명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자신의 의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또 사탄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란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생명의 양식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는 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한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을 나의 몸과 같이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이고,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찬을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을 이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5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였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성찬을 우리가 잘못 받거나 아니면 성찬을 단지 우리 신앙의 어떤 한 의식으로 생각하여서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성찬 때에 이 세 번의 설교가 전해졌는데 그것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설교하였고, 두 번째는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교하였고, 그리고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대요리 문답 175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처럼 성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175번 이 문답에 문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행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해왔던 것보다 더 신실하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유리문답 175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석하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더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간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그것을 받은 후에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유리문답 175번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찬식에서 올바로 성찬에 참여했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의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에게 나아갔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고 나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지를 다시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감동을 누리고 난 다음에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오래 간직하고 있었던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가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 성찬에 어떻게 올바로 참여하였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성도들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송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그리고 가깝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찬에 이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인식하도록 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먹을 때에, 잔을 들고 마실 때에,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연합의 즐거움과 하늘에서의 기쁨을 우리의 영혼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이 정말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축복인데,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대여로운다 175번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으로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나타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 안에 굉장히 활발한 영적인 다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새 은약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거룩해지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단지 감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닮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버려야 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나에게 부족하였던 모든 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했던 것들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 부족한 열정들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 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고 성찬을 해가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성도들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도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리고 뒤로 물러난 자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함께 이 떡을 먹고 마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내가 만약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참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다음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살피고 다음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돌아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 성찬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신비한 성찬의 만찬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영적인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찬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그와 같은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이 결코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활발하게 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 성찬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실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연합과 친교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성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로운 그와 같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속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